XSFM입니다. SRSR 책을 듣는 시간, 윤소라의 오디오북 소라 소리. 오늘의 작품은 믹 잭슨의 잠에 빠진 소년입니다. 인상이 좀 센 편인 우리 XSFM 사장은 저와 달리 한국의 도로에서 옆차에게 시비 걸릴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군요. 뭐 한인상 하는 아저씨라도 운전 중에 적수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단조롭고 좁은 간선로만 들어가면은 졸음이 밀려와서 쉬었다 가고 또 쉬었다 가고, 그래도 졸리면은 얼음을 끝도 없이 삼켜야 한다고 말하니까요. 그건 아마도 이따금 창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차내 산소가 줄어든 탓일 수도 있습니다. 잠 얘기하니까 떠오르는데요. 의외의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소라소리를 잠을 청하려고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잠에서 깨려고 아침 알람으로 소라소리를 지정해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구상의 많은 분들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의 친구가 되어버린 책을 듣는 시간 오디오북 소라소리, 진행의 성우 윤설아입니다. 광고 뒤에 2017년 소라소리의 첫 작품집 믹 잭슨의 단편선 가운데 마지막 작품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책을 듣는 시간 오디오북 소라소리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신보감은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믹 잭슨의 2006년작 뼈모으는 소녀와 함께한 4주. 오늘은 그 마지막 작품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잠에 빠진 소년이고요. 오늘의 음악 역시 안토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104번입니다. 그러자나도 소년은 늘 꾸벅꾸벅 조는 버릇이 있었다. 어찌나 졸아댔는지 소년은 늘 잠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아침에 일어나는 데만 한 세월이 걸렸고 오후에는 고개를 꾸벅거리는 게 하는 일의 전부였다. 교실 창문 밖을 빤히 내다보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이내 책상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절하듯 잠들었다. 선생이 그런 소년을 그냥 두고 볼 리 없었다. 대머리에 늑수그레한 꼰대 윈터 씨는 자기 말에 감히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누가 됐든 분필을 던져 마치는 게 크나큰 즐거움인 사람이었다. 소년이 특별히 잠에 미쳐 있는 건 아니었다. 소년의 경험상 고개를 꾸벅이는 건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어있음과 잠드는 것 사이에 고단한 줄다리기였다. 소년은 그저 정처없이 배회하는 걸 좋아할 뿐이었다. 그리고 소년의 마음은 일단 배회하기 시작하면 항상 무의식의 세계로 치달았다. 형제 자매가 없다는 점에서 소년은 꽤 운이 좋았다. 시도 때도 없이 머리 꼭대기에서 괴롭히고 부려먹는 형제 자매가 소년에게는 없었다. 소년에게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안락의자에 몸을 파묻고 신문 보는 게 전부인 아버지와 2분 이상은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어머니밖에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조짐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8시에 잠든 소년은 다음 날 아침 10시 반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억지로 이렇게 앉혀 얼굴에 물을 뿌려대고 나서야 소년은 정신이 돌아왔다. 마침내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소년은 횡설수설하며 굽이친 강에서 배를 탔다고 중얼거렸다. 노도 없는 배를 타고 밤새 강을 떠돌아 다녔다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주 지리 시간에 소녀는 또다시 잠이 들고 말았다. 윈터 씨가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멀고 먼 어딘가를 설명하고 있을 때였다. 어린 소년이라면 누구라도 기진맥진하기 딱 알맞은 이야기였다. 소년의 마음은 다시 배회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주문이 되어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분필이 소년의 머리 꼭대기를 맞고 튀어올랐다. 하지만 끝내 늙은 윈터 씨가 잠든 소년을 깨울 길은 없었다. 결국 같은 반 친구 4명이서 최전방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나르듯 잠과의 사투를 벌이는 소년을 칠판 위에 실고 집으로 옮겨야 했다. 소년의 부모는 아들을 뉘고 나서 근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틀을 꼬박 자고 나서야 소년은 깨어났다. 약간 휘청거리긴 했지만 별 이상 없이 건강했다. 일어나서는 목욕을 하고 아침을 한상 가득 차려 먹었다. 월요일에 소년은 어머니가 쥐어준 편지를 들고 다시 학교에 갔다. 아들이 몸이 조금 좋지 않았지만 이제 거의 나았다며 아들의 행동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소년의 아버지는 다시 의자에 파묻혀 신문을 읽었다. 어머니도 집안일을 돌봤다. 그러나 깨어날 줄 모르는 잠에 빠지는 아들의 새로운 습관 탓에 잠잘 때에도 선뜻 아들의 눈을 감길 수가 없었다. 언제 다시 뜰지 알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두 주쯤 지난 어느 목요일 저녁, 소년은 난로 옆에 앉아 한 30분을 연신 하품만 해댔다. 그러고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발을 질질 끌며 기다시피 계단을 올라갔다.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소녀는 손쓸 수 없이 강력한 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육중한 잠의 기운이 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뼈까지 끌어당기고 있었다. 소녀는 굴복하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몸이 물에 빠진 돌처럼 가라앉았다. 소녀는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소년의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어머니는 소년이 자기의 품속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그저 알 수 있었다. 다급해진 어머니는 소년의 방으로 달려갔고 누워있는 소년을 발견했다. 이불은 전날 소년을 침대로 밀어넣기 전에 펴주었을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말끔하게 펴져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따뜻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불렀다.
존!
그녀가 외쳤다.
또 잠에 빠졌어요.
점심때가 돼서도 소녀는 요지부동 깨어날 기미가 없었다. 오후가 되자 소년의 부모는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소년의 맥박을 재고 눈꺼풀을 올려보았지만 생명의 기운은 보이지 않았다. 의사는 설명할 길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나는 수면병에 걸린 것이다.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이야기로 수면병은 보통 무시무시한 채채파리가 퍼뜨리는데 채채파리는 윈터 씨가 몇 주 전에 지도에서 가리켰던 곳, 그러니까 상당히 먼 곳에 서식한다. 아니면 소녀는 그야말로 그냥 잠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계속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잠들도록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었다. 처음 두어 주 동안은 방문객이 꾸준했다. 이모, 고모, 숙부들이 찾아와 소녀를 들여다보고는 소녀의 어머니를 위로했다. 이웃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궁금해하며 문을 두드렸다. 어느 일요일에는 학교에서 조사관이 나왔다. 소년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 꾀병 때문이 아닌지, 소년이 어디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진 않는지 알아보러 들른 것이었다. 잠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소년은 지금쯤 아마 꼼짝없이 학교에 묶여 창밖이나 응시하다가 윈터 씨가 던진 분필의 표적이나 되었을 것이다. 한 달이 흘렀다. 소년의 부모는 이제 이 현실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잠자는 아이를 위한 하루 일과를 짜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침이면 소년의 몸을 왼편으로 눕혀놓았고 오후가 되면 다시 오른편으로 눕혔다. 일주일에 두 번은 시트를 갈아주고 잠옷을 빨았으며 매일 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었다. 아들의 생기 없는 몸을 한 번씩 앉혀놓고 씻겨주기도 했으며 스프를 떠서 입에 조금씩 넣어주기도 했다. 그들은 아들이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그럭저럭 처리해냈다. 소년의 체면을 좀 지켜주자는 차원에서 그게 무엇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파고들진 않겠다.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이 갑자기 깨어나 자신을 찾을 때를 대비해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소년이 부르면 들을 수 있는 거리 안에 늘 있으려고 주의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날 때마다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느 평범한 가족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소년이 언제든 잠에서 깨어나 함께할 수 있으리라는 듯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렀고 잠자는 소년의 전설은 국경을 넘어 나라 밖까지 퍼졌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낯선 방문객이 찾아와 소년을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어떤 이들은 소년의 부모에게 자기 나라의 고유한 치유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그들은 그 방법을 쓰면 아들이 단숨에 깨어나 일어날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한편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소년의 방으로 쳐들어가려던 사람이 딱 두 명 있었다. 어느 일요일 밤 아래 동네에 사는 어린 쌍둥이 형제가 덜컹거리는 하수관을 타고 소년의 방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래층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쌍둥이 형제는 소년이 정말로 잠을 자는 게 아닐 거라고 꽤나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핀을 들고 올라왔다. 쌍둥이는 침대 발치에 앉아 소년이 덮은 이불을 젖힌 후 그의 창백한 두 발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 고갯짓을 했다. 그리고 소년의 발에 핀을 꽂았다. 그들은 소년이 눈을 번쩍 뜨고 펄쩍 뛰어오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잠자는 소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핀을 빼내자 피가 두어 방울 배어나오더니 발바닥으로 흘러내릴 뿐이었다. 쌍둥이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또 소년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알고는 불현듯 오싹해졌다. 둘은 계단을 마구 뛰어내려가 길거리로 내뺐다. 장장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년은 자기 방을 단 한 번도 나서지 못했다. 소년의 부모는 매일 아침 소년을 굴려 왼쪽으로 뉘어놓았고 오후에는 오른쪽으로 뉘어놓았다. 그들은 소년에게 밥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함께 대화를 하려고 애썼다. 크리스마스나 생일 같은 날은 잊지도 않은 듯 조용히 지나갔다. 소년의 입장에서 그 모든 시간 동안 가늠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뿐이었다. 그것도 간간이 들려오는 몇 마디뿐이었으며 그나마 소리는 무엇인가 가로막힌 듯 웅얼웅얼하니 끔찍하게도 멀리서 들렸다. 소년은 고래 뱃속에라도 있는 듯 느껴졌다. 나머지 시간에 소년은 더없이 행복한 무지의 상태에 있었다. 그는 마치 자기 안에 자물쇠를 단단히 걸어놓은 것 같았다. 잠듦과 깨어있음이 뒤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잠깐 들었던 그 고독한 순간만 빼놓고 소녀는 너무나 행복했다. 그 무시무시한 고독의 순간에 소녀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의식의 세계로 돌아올지를 알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음을 깨달았다. 소녀는 소리치며 도움을 구하고 싶었다. 주문을 깨기 위해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도움을 구하는 소년의 절규는 자고 있는 그의 몸 안에 깊이 갇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이 휩쓸고 지나갈라 치면 잠은 소년을 붙잡고 더 깊고 차가운 무의식의 세계로 끌어당겼다. 길고 더딘 동면이었다. 소년의 가련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단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대로 늘 반쯤 잠든 상태로 허우적댔다. 머리칼은 가진 근심으로 허옇게 센 지 오래였다. 그들이 꾸는 꿈은 고통과 공포로 가득했다. 그러나 평소와 별다를 것이 없던 어느 일요일 아침, 마침내 그들의 고난이 정착지에 다다랐다.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의 방에 들어와 조용히 주변을 정돈한 다음 잠시 숨을 좀 돌리려고 침대에 걸터앉았다. 그녀는 전에도 수천 번 그랬던 것처럼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무엇이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면 되는 대로 주워 섬겼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하고 또 여름이 얼마나 느리게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소년의 머리칼을 쓸어내리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아들의 잠자는 얼굴에 제 뺨을 가져다 댄 후 눈을 감은 채 소년에게 몇 마디인가 속삭였다. 소년의 눈꺼풀이 격렬하듯 가볍게 파르르 떨리는 걸 뺨으로 느낀 건 그녀가 소년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있을 때였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자 눈을 크게 뜬 아들이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부르짖다시피 소년의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는 이웃 동네 쌍둥이가 계단을 내려갔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그와 아내는 함께 앉아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소녀는 가만히 누운 채 눈을 깜빡이며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아무도 모르는 어떤 해안가로 밀려온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소년이 정신을 끌어모으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첫 말 한마디를 끼워 맞추기까지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 소년은 입을 벌렸다. 그러나 그의 목구멍은 마른 고사리처럼 퍼석하게 말라 있었다.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소년이 잔뜩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소년은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모든 근육이 너무나 약해져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아버지가 한쪽 팔로 소년의 어깨를 둘렀고 어머니는 다른 한쪽 어깨를 맡았다. 그렇게 그들은 가까스로 소년을 일으켜 세웠다. 소년은 휘청거리며 걷는 동안 전에 없이 묘한 감정을 느꼈다. 부모님이 쪼그라드느라 바빴던 게 아니라면 자신이 너무나 많이 자란 것 같았다. 그는 10살에서 20살 사이의 다른 소년들보다 유별나게 많이 자란 것은 아니었다. 잠에 빠졌을 때 소년의 키는 140cm였지만 깨어났을 때 그의 키는 189cm가 되어 있었다. 소년은 창틀에 기대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세상을 내다보았다.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소년은 몸을 돌려 다시 침대로 향했다. 침대로 돌아가는 길에 소년은 거울을 지나치게 되었다. 웬 청년이 어머니, 아버지의 어깨에 의지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년은 몹시 놀라서 청년을 응시했다. 청년도 마찬가지로 소년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소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간 소년의 회복을 빌어온 사람들의 행렬이 저 길 끝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소년이 마침내 혼자서도 밖에 나갈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을 때 사람들은 소년에게 달려와 손을 잡아 흔들면서 언젠가는 깨어나리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해 주었다. 기운을 완전히 되찾았을 때 소년은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리라 마음먹었다. 아이들은 자기 반에 키 큰 청년 하나가 앉아있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처음 며칠 동안 아이들은 소년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 소년이 또 고개를 꾸벅이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자 아이들은 그와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해졌고 소년을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대하기 시작했다. 윈터 씨는 두어 해 전에 이미 은퇴를 했다. 그는 이제 너무 늙어서 아무리 분필을 던져도 누구 하나 제대로 맞히지 못하게 된 터였다. 그리고 헤이스라는 젊은 여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헤이스 양은 소년과 비슷한 연배였다. 소년의 부모는 아들에게 그 여선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선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은 어딘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 같아서 소년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두 학기 정도를 보내고 나서 소년은 학교에 계속 다니겠다는 생각을 접고 근처 농장에 일자리를 얻었다. 소년은 남은 인생을 그곳에서 일하며 보냈고 아주 오래 살았다. 그러나 그가 행복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소년은 아주 많은 날을 풀죽어 지냈다. 그는 닫힌 방 안에 있는 것을 싫어했고 어둠을 두려워했으며 여름이면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정원에 나가서 자 잠을 잤다. 너무나 자주 그는 어른의 몸속에 갇힌 아이가 된 듯했다. 사람들 앞에서 수줍어 쩔쩔매기도 했고 무언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눈을 감을 때마다 소녀는 혹시 기이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잠이 또다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래 뱃속에 있는 듯 했던 그 끔찍한 경험을 다시 되풀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것이었다.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시각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심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심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한국에 그리고 세계 유수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전보다 환기가 훨씬 중요한 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작업이 됐죠? 항상 대기 미세먼지 측정 알림이 위젯을 봐가면서 언제 창문을 열어야 할지 환경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고래 뱃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니까요. 오디오북 소라소리 프로듀서 유현상 진행의 성우 윤소라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